처녀에 대한 비유,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비유는 이 유대 사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직은 그 혼인이 동네 잔치였어요. 그렇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동네 잔치고 정말 그 꽃가마 타고 그 다음에 당나귀 타고 막 함 들어올까 말까 막 그러고 돈 깔고 그거 저는 주술래다 혼나고 막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징어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함 들어올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축제를 벌였고 막 그 귀한 소를 잡은, 돼지 잡고 소 잡고 한 마을 축제였단 말이에요.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한 일주일씩 그렇게 혼인 잔치를 했습니다. 아주 온 동네 잔치를 했던 거죠. 신랑이 먼저 잔치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신부를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맞아주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진을 하는 것이 결혼 축제의 시작인 그런 축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 풍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밤에 가죠. 그렇죠? 왜 밤에 갈까? 낮에 가면 좋을 일도 없는데 밤에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혼 잔치를 하는 게 그 땅이 너무 더운 땅이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 밤에 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진 뒤부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유대인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해가 지면, 그러니까 해가 뜨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 그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밤인 것은, 밤에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잠만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녁이 될 때가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출발하면 신부집에 도착하면 한밤중이 되거나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습을 배경으로 오늘 비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그렇게 떠나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절친들, 아마도 절친들과 함께, 그러니까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설레임으로 기다리다가 신랑이 도착하면 그렇게 신부와 들러리들이 맞고 행진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은 신부 들러리들의 열 신부 들러리들, 열 명의 신부의 들러리들의 비유, 브라이드메이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 명씩 합동 결혼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신랑을 맞는 신부 들러리들, 신부 아마도 친구들, 브라이드메이트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은 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결혼 풍습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열 명의 들러리들은 모두 다 신랑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화려한 들러리 옷을 입었을 거고요. 풀 메이크업, 화장 쫙 하고 다 준비하고, 오늘 물론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랑을 맞을 등까지 다 준비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신랑이 빨리 오면 좋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렇게 설레임으로 기다렸는데 안 와! 안 오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꼭 사건은 이럴 때 터지죠. 그렇죠? 깨어있을 때 안 하고 맨날 이럴 때 터져요. 그날 졸면서 다들 자고 있는데 그 정막을 깨고 이리 오너라! 신랑이 왔다!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그때 온 거예요. 아마 헐레벌떡 허겁지겁 다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뿔싸 다섯 명은 신랑을 맞으러 못 나갑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 그렇죠? 기름이 없었어요. 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힐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족했습니다.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불리는 기름이 부족해서 다섯 명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한테 빌려달라고 그러죠. 근데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근데 이미 사왔을 때는 신랑과 신부와 다른 다섯 명의 들러리들은 벌써 떠나서 잔치집으로 들어갔고, 신랑 집을 찾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아무리 호소했지만 마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분명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명이 언제든 언제 끝나든 예수님이 언제든 다시 오시든 우리는 분명 종말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맞이할 주님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열 명의 들러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섯 명과 다섯 명으로 나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로 나눠요. 그런데 그렇게 슬기롭고 미련한 것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죠? 왜 슬기롭다 그러고 왜 미련하다 그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모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등이 없어서? 아니죠.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 열 명은 들러리로서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등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를 나눈 게 무엇입니까? 기름의 유무입니다. 기름이 있었고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은 졸았고 다섯 명은 신랑 올 때까지 눈 크게 뜨고 막 절대 졸지 않고 깨어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5절에 보니까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보면 열 명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어요.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존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졸리면 옆에서 졸면 나도 졸리고 그렇죠? 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그 열 명의 처녀들, 들러리들은 외관으로 다 똑같고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풀 메이크업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똑같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약함도 똑같았어요. 연약함도. 뭐 어떤 처녀만 막 이렇게 깨어 있어서 막 정신이 막 이렇게 있었던 게 의지가 더 강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다 똑같았는데 모습은 다 똑같았는데 등을 밝힐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무엇인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으로 나뉩니다. 제일 더미넌한 거, 제일 뭐죠? 주된 의견이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불 그럼 이제 성령 우리가 생각이 나니까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있었다가 지금 줄었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부족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등은 이게 기름은 우리가 준비, 그러니까 열 처녀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성령님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성령님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저와 똑같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기름은 그래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하는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요? 기름이 성령 충만한 삶. 왜냐하면 등, 그러니까 빛, 세상에 비친 우리의 삶을 밝혀줄 것. 등은 있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살게끔 하는 소스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 충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깨어 그리스도, 다시 올 그리스도, 우리의 종말을 기다리는 방법은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어디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은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조차도 졸고 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우린 다 연약함 가지고 있고 다 실패해요. 그것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나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해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면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삶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은 무서워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웃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건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죽음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암흑만 가득한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도대체 무엇으로 웃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성령,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길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단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사람들만, 열성적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성령이 꽉 찬 사람, 꽉 찬 삶.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사람,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과가 어떠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꽉 차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서로 복종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무슨 방언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를 사랑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지배하고 충만한 사람임을 확증합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것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충만히 다스리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성령을 받아서 충만할 생각을 하질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충만함은 바닥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해요. 하나하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건전지 채워지듯 한 번에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령님의 음성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죽고 성령께서만 사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참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름, 성령 충만. 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을 보면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 했을 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매정해서가 아니라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함을 충만한 삶을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아무도 해줄 수 없고 구원받는 것이 그 아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가 백날 기도해도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나 말고는 그 누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울 그날의 모습을 그 누구도 나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따르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시는 성령 충만함을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의 비유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언제든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송해요. 제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맨날 그냥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지금 사회에 벌어지는 그런 총기 사건들 그렇게 죄수가 탈출해서 아무 연고도 없이 그날 그 별장에 간 거예요. 그 할아버지랑 손주들이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보여주시며 너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언제든 열려있지 않아요.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한 번 다치고 나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아무리 교회 생활해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 말만 되돌아옵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기회, 주님을 섬길 기회, 서로 사랑할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구원의 날이 지금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때는 바로 오늘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이 있어야 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기름을 충만히 준비해야 함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적당히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충만함이 아니라 적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언하건대 그렇게 적당한 삶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주님께서도 적당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적당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full of love, 그분의 최대한의 사랑을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최대한의 사랑을 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내 느낌, 내가 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과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거고 그날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천국의 소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이에요. 우리 이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정산하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